밖에 버리고 말라 지나니 이런 제목으로 성찬을 준비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세 구절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반복해서 거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메노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이 한 단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지를 힘주어 강조하신 이런 표현입니다.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지처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하다라는 의미의 다른 표현은 머물다라는 말인데, 원어적인 뜻은 영존하다, 지속적으로 머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영적인 결합, 영적인 연합의 중요성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결코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삶임을 통해서 상호 간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이런 깊은 결속의 관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어떤 의무에 대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이행만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성격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쌍방간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대상과 그 신앙인, 신자,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그 관계의 건강한 지속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한다는 의미는 그냥 머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부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한 지붕 아래 살아가지만 서로 아무런 대화도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이 한 집안 안에서 살기만 하는 것은 거하는 것에, 머무는 것에 올바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하고 머문다는 의미는 깊은 사귐과 친밀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가 생명의 힘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서로를 지탱해 주듯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한 힘과 지혜와 위로와 용기를 얻으면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과 존귀와 경외와 사랑을 받으시는 이 복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함께 거하는 것이고 함께 머무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만큼이나 매우 밀접하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와 가지가 서로에게 거함과 머물매 결과가 뭡니까? 아름다운 소담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지워내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쫓아가는 성도의 성숙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열매인 것이죠. 주님 안에 그 말씀과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리고 힘써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그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런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화를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가고 성장시켜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늘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언제나 마음을 다해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주일 단위로는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살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1년에 몇 차례씩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찬에 나아가는 자리에 내 자신을 준비하고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이 관계의 문제, 이 머물매 문제, 거함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되돌아보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이유와 궁극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지를 성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이 복된 관계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 관계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 관계를 더 확고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한 집안에 살아가는 것조차도 불편하고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왜? 부부가 다투었거나 부모와 자식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게 되면 한 공간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과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제각기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야 되나? 그게 답일까요?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대화를 통해서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힘쓰고, 비난과 폭언과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을 멈추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나에게 있어서 바뀌어져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살펴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길이겠죠.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너진 관계 역시 단시간에 복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성찰과 그리고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관계 역시 성도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과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수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관계가 저절로 좋아지고 지속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길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더 이상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제가 하나 둘씩 터지기 시작하고 누적이 되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없을 때그 관리는 결국 파국을 면할 수 없게 되듯이 신앙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 사이에는 이 관계를 허물고 이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회방하는 사탄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도는 이것을 분명히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수없이 그 믿음이 흔들리고 뒤로 물러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관계가 뒤틀어지게 됩니다. 가족들과 교회와 지체들과 나아가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까지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 풀어나가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점점 꼬이고 문제가 누적되고 이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문제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수없이 흔들릴 수 있고 금이 갈수 있는 관계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힘쓸 때 결국 그 관계는 위기를 넘어서 더 공고해질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신자 역시 전 인생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의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지의 문제를 부단히 생각하고 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함께 한 마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몸은 함께해도 마음이 멀어지든지 결국 몸마저도 멀어지게 되면 이제 돌아가는 일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 수밖에 없듯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인간의 이 부패와 타락, 그 전적인 무능을 아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미 그의 부인의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를 부인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모두 알고 계셨어도 주님은 그를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하나님을 찾거나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고집으로 모든 문제에 맞서려 하는 그 인생의 어리석음을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려하고 염려하시면서 그래서 오늘도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을 쳐보아도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도무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끝도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이런 것이 젊음의 때입니다. 그때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인가.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힘써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며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만한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어떤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마치 요란한 굉음을 내지만 제자리에서 공회전만 할 뿐인 어찌된 일인지 전혀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서 있기만 한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진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때와 전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때, 바로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지나가면서 바로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하루라도 일찍 깨달으면 인생은 더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 직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깨달음이 더디게 한 사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찾아오면 인생의 소중한 대부분의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인들은 해보자, 나는 할 수 있다, 자신에게 주문을 외웁니다. 하면 된다, 다 잘 될 거다 라고 자기에게 구호를 외칩니다. 인간은 불굴의 존재라는 것을 믿고 자기의 운명에 기댄 채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헛바퀴를 돌고 있는 트럭의 바퀴는 어떻게든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구덩이에 빠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그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그 순간에는 불평도, 원망도, 좌절도, 절망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거함입니다. 거함.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바로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자녀들 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그 순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지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리 몰아넣어서 네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 순간에는 우리가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분 안에 거하였던가, 힘써 그 안에 머물기 위해 사력을 다했던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시점이 바로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라는 겁니다. 왜 결핍이 일어나고 왜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됩니까? 왜 때때로 인생은 그토록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완전한 탈진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날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을 놓쳐버렸고 잃어버렸는지를 깊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함이 있을 때 그 결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모든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함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물미 전제가 되지 않는 삶을 지속한다면 열매는 고사하고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무능의,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마치 인생이 멈춰 선 것과 같은 내 자신에 대한 절대 무능을 절감하게 되는 일들을 인생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포기했을 때.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으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함이 없이는, 머물미 없이는 당신의 인생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 영혼이 점점 메마르게 되는, 나의 삶이 더 버거워지고 무력해지는 결과를 절대로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잘려져 나가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습기가 다 증발되어 버리고 쉬 부러져 버리는 마른 가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그 가지들은 모두 주워 모아져서 땔감으로 불에 태워지게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없는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와 더 깊은 연합을, 영적인 결합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영혼들은 결국 불에 타 소멸되듯 멸망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기다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반추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고 분주하고 피곤한 삶을 핑계로 그렇게 은혜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고사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온기는 모두 사라지고 영혼이 차갑게 식어버리게 되고 돌처럼 굳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 신앙의 초점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현저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사랑과 지체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아를 성취하려고 하고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소모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알고 그를 발견할수록 우리 자신의 존재는 지워져야 됨에도 마땅하고 지워져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는 여전히 은연 중에 내 자신이 높아지고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알려지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과 반목과 미움의 감정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만을 추구하는 일에 깊이 마음을 쏟는 자들입니다. 타인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들여다보는 자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빼앗기고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이 머무는 것에서 그 목표가 이탈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불필요한 일들로 내 자신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어리석은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격길로 미끄러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어리석은 길로 행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있나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에 내가 더 예수를 알기 원하고 더 예수를 닮기 원하고 그래서 더 그 예수가 나를 통해 높임을 받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게 되는 이거 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어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생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생이시고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겸손히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을, 내 영혼의 상태만을 언제나 진단하는 일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들을, 나와 같이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따름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본분에서 벗어날 때 우리 영혼은 실족하게 됩니다. 영혼이 메마르고 굳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모두 소멸되어 버린 채로 영혼은 깊은 침체와 완고함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멀어져서 영혼은 깊은 병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바른 진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참된 신앙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영혼이 때때로 왜 그토록 쉬 차갑게 식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주제에 몰입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치우친 사고와 아집을 버리지 못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것에, 다른 가치의 마음이 분산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우리 각자의 신앙의 분량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 선을 넘게 되면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분량에서 벗어난 것에 몰두하다가는 정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작은 사랑을, 은혜와 온유와 평안을 모두 다 우리 안에서 빼앗기게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이 기뻐하심을 얻으시게 되는 그 모든 일에 첩경이 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잘려진 가지처럼 밖에 내던져서 말라버리게 된다. 말라버리게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는 충성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없습니다. 그 겸비한 영혼의 아름다운 소망을 잃어버린 자는 가장 그 영혼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는 이 일을 소홀히 여기게 될 것 같으면 결국 자기의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어지럽히고 자기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결국 자기 영혼이 메말라가게 되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진리를 통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앙에서 다른 것을 마음에 둘 때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품게 될 때 결국 그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간다라는 겁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했는데도 성도에 대한 사랑이 전혀 그 영혼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럼 이제 그게 다 뭐예요? 가식과 위선이 되는 거죠. 교회를 오는 목적은 주님을 알기 위함이고 그 주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 닮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가장 복된 관계를 지속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인생을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 일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나의 고집이고 나의 주장일 뿐이라면 그 마음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목적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풍성한 지식 안에 오늘도 깊이 나를 잠기게 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서 그 주님을 높이고 내가 받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을지를 주님의 몸이신 교회와 지체들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거함이 목적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도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찬에 나아가기를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 안에 거하라.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것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진리를 따라 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만 이 진리의 교훈과 가르침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척박하게 되어 여러 죄악의 감정과 정서로 더욱 그 마음과 영혼이 굳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에 던져 사르게 될 메마른 가지는 나무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서 그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메마르게 되어 모든 생기를 잃는 데까지 내려가게 되면 결국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한때는 신자의 모습이었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때는 신자의 모습이었지만 그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함이 온전한 그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아 결국 자기를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모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영생을 얻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진리를 쫓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의 초점이 되게 하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도 겸손하게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 아는 사람처럼 교만한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진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낮추어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내 영혼이 충만케 되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성찬을 위해 몸이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드리며 기도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은혜 받음을 준비하려고 하는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고치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이 나와서 순교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나와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성찬을 통해 주시는 우리의 가람을 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런 자들의 영혼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주님은 그들과 더 깊은 교통과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서 이번 성찬을 통해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더 힘써 주님을 닮아가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삶으로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성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이번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